이제 어떤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심장부로 들어가게 돼요. 16절과 17절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고 요약과 같은 본문이다. 우리가 그 16절과 17절을 다루고 나면 나머지 로마서를 마칠 때까지 그 16절과 17절을 소상하게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 16절과 17절을 한 세 번 정도 우리가 다루면서 전체 얼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체의 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암송할 수 있도록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거의 심장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앞에 있는 거는 빼고 13절, 14절, 15절은 빼고 16절만 다루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앞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16절의 앞부분 일부만 조금 같이 다루고 다음 주에 16절, 17절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 싶어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서 정말 얼굴로 마주하여 교제하고 싶고 기도 중에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갔지만 꼭 가고 싶다. 그래,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첫 번째 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그들을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서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이게 바울이 그처럼 가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였죠. 그죠? 두 번째,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처럼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던 이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가고 싶어 했고 지금도 가려고 하는데 뭘 위해서 가고 싶어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기대되는 것은 믿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데 겨우 천국에 특거리 하듯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열매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여기 열매라고 말할 때 열매는 1차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생겼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전 세계에 퍼질 만큼 참 감사한 교회지만 여전히 아직도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알도록 초대하는 그런 면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그런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면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열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믿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됨의 핵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잘 믿어서 순종하는 삶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잘 증거하고 나누고 그뿐 아니라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 담아내고 싶어하는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은 턱걸이를 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구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 그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기대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 여러분의 사람됨됨이 인격과 삶에서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은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기쁜, 열매는 나무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면 사실은 자녀 교육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 하는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잘 기르고 싶어 하는데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을 붙이고 할 거 없이 부모가 열매가 풍성하면, 부모가 열매가 풍성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고 싶어 하면서 정말 제대로 크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데 자식을 잘 기르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자녀들부터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유익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할까? 세 번째, 14절과 15절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복음, 기독교라는 것은 참 독특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가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라니 생각하지만 저는 이 복음과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이렇게 벌써 목회로 부름받은 지 거의 40년이잖아요. 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제 지난 40년의 그냥 어떤 면에서 요약 같은 건데, 성경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야, 기독교는 참 독특하구나.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는 참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는 사람들을 찾되 죄인들과 병자를 찾아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병든 줄을 알고 구주가 필요한 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똑똑하고 총명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도 주님, 그들 중에 마음이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든지 찾아가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죄인들과 병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고 병자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뭔가를 섬기기보다 많은 필요를 가진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고 부르는데 어떡해요? 은혜 안에서 그들을 불러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그들을 은혜로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성도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하면 나는 빚진 사람이다 하는 은혜의 빚진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복음을 준비시키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인데 구약의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준비시켜서 딱 드러내 보인 복음을 보면 복음은 모든 진실한 믿는 자들의 심령에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이 많은 선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그 무수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에게 정당한 대가가 아니고 은혜로 자격 없이 거저 받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딱 임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면서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빚진 자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집에 사는가가 관심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다. 이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거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마땅한 것을 내가 먼저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은혜에 빚진 심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에 빚진 심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세상은 찬사를 부르면서 막 알아주고 하지만 성도들은 그런 일을 다 하고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은혜를 먼저 받았고 그 나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나누고 흘려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 일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도 말할 필요가 없고 드러내서 자랑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혹 알아주면 죄송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빚을 졌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합당할까 하는 빚진 심령을 가지고 깨어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흘러가도록 빚진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그게 제대로 성도처럼 세상을 사는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열두 제자들을 흩어보내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내어 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사라질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16절과 17절의 첫 번째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이 16절은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앞에 내가 왜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하면, 그죠? 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하느냐 하면, 17절, 16절에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요? 이 복음은 내 삶에 제일 가치롭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도 그처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본심일 거예요. 그죠? 진짜로 이 복음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가치롭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이거 나누고 싶어서 꼭 가고 싶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잘 쓰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내가 제일 자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가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제일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못 박혔기 때문이다. 나에게 일어난 이 변화와 이 생명과 모든 역사는 복음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3일 집회하면서 참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이분이 말을 자분자분 하시면서 할 말을 다 하시더라고요. 예. 음성을 하나도 안 높이는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예, 공포스럽지 않게 무섭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야, 은사가 참 대단하시다. 예. 참 귀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장점이 많은 분이셨구나. 참 많은 거 느껴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논리를 따라 한 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복음을 그저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인생에 제일 귀한 것으로 정말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모호하게 적당하게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분명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내가 이 복음을 내 인생과 삶 전부에서 제일 가치롭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제일 가치롭고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말일 텐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바울 같은 사람은 생명처럼 여기고 전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복음을 좋아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도록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까요?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요소를 복음은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음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이신가? 그분의 교훈 같은 교훈이 없고 그분의 삶 같은 삶이 없어서 그분은 너무나 훌륭한 선생이시고 위대한 인물이시고 성자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복음이 가르친다면 세상은 언제든지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을 인정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은혜의 문을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생명의 문을 여신 구주시다.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다 좋은데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저렇게 고치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을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특별한 인물이고 너희들 같은 특별한 인물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이렇게 말한다면 온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복음을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그 특별한 소수에 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다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이것저것 몇 개를 바꾸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의 문제는 나쁜 성격?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나쁜 성격? 타고난 여러분의 별난 취미?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저런 불행? 네,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날 때부터 죄 중에서 나서 다시 태어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세상이 볼 때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해서 돈을 수억 벌고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에 신분에 이르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실패해서 세상에서 아무 평가도 받을 수 없는 실패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아무 차이가 없이 모두가 죄 중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은 차이가 대단히 커 보이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들을 성취한 것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 같지만 하나님 눈앞에 그것은 사실 아무런 차이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죄를 지어 죄인이며 그 죄인으로서 그 죗된 자리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 가르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나? 나는 다르고 특별하죠. 우리는 전부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존재들인데 복음은 그런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하나같이 죄인이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예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고 교회는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거스름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그 복음이 얼마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지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도록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조국 사회에서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과 예수 믿는 것을 밝히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경험해 왔어요.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그 앞길이 탄탄대로였을 텐데 복음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끝없이 배척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을 무수히 경험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삶은 그 복음이 불러오는 무수한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과 핍박을 다 겪어내는 와중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과거 우리가 대학 시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참 좋은 사람들이야. 일반적으로 조국 사회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이 초래하는 무수한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과 끝없는 핍박을 받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수하게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수치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셨어요. 12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주님의 인생에 제일 가까운, 주님의 삶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그 열둘 중에 하나는 주님을 팔았어요. 은매품을 받고 주님을 팔았고 그 중에 수습 제자 같은 하나는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에게 다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죠? 나머지 10명 거의 보탬이 안 되게 주님이 고난받고 주님이 수치를 당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던 사람도 주님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도망가는 수치와 고난을 주님은 몸에 다 경험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지르면서 조롱했어요. 남들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약속하신 구주임을 믿게 하라.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수치스러운, 주님의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조롱과 수치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인가? 고난을 보신 그 주님이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의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거나 부끄러움이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수치요 부끄러움인데 그걸 다 감당하고 개의치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감당하시면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당신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참아내고 받아내면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줄 알고서, 그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수치를 참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정죄를 받아서 죽게 되지만 잠시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공적으로 나타내실 때가 밝히 올 줄 믿었기 때문에 부활과 함께, 그죠? 부활과 함께 세상이 죄 있다 하신 그분을 죄 없다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앞에 고난이 지금 현실이지만 그 고난을 지나면 그 앞에 아버지가 세상이 다 죄 있다 하셨지만 죄 없다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보좌 곁에 있는 영광을 틀림없이 얻게 될 줄 알고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바울도 동일해요. 바울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한 몸으로 겪고 있었지만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뭡니까? 16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수치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다 견디고 받아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밖에 없는 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승리와 기쁨을 주는, 최후의 승리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인 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은 마지막 날에 결국은 복음이 옳았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실 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세상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복음을 공격하고 조롱할 때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최종적인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빼면, 복음이 아니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번에 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가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완전한 승리가 있다고 믿는가? 정말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냥 개념들을 막연하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는 사람이려니 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딱 붙들어서 질문,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대답하도록 우리를 불러세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선명하게 믿고 알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움을 당하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제대로 믿는 사람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 핵심일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수치,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수치가 뭡니까? 책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이 1960년대의 미국과 오늘 현대의 미국을 비교하는 글을 써놨는데 너무 마음이 공감이 됐어요. 1960년대에는 안 믿는 분들이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동일하게 동의할 수 없으므로 너희들 싫어,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동의하지 못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것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만 맞다, 다른 종교는 틀렸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기독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못 견뎌한다는 거예요. 못 견뎌하는. 왜 그렇게 폭이 좁으며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이게 어떤 면에서 오늘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참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렇게 조롱받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시대에 수치를 당하면서도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복음 안에만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렇게 너희들은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배타적이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좁으냐, 그렇게 말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흐리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바울이 그 뒤를 이었고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과 똑같이 절대로 그분들하고 싸울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죠? 우리가 절대로 그들과 언쟁을 벌리거나 싸울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이 우리 인생에 제일 귀한 것, 내 삶에 복음이 제일 귀한데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 고백과 그 신뢰를 딱 붙들고 그저 세상이 말하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 뭘 믿든지 언젠가 같은 곳에서 만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로 가도 결국은 같은 길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 안에,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의 일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귀한 복음으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최고의 사랑이며 섬김인 줄 알고 복음의 빛깔과 내용들을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고 딱 복음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이 가르치는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복되고 귀한 삶, 여러분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